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슬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니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에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그 악인이 저주를 받고 멸망하고 저주를 받아 멸망하고 또 의인이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공식, 뭐 권선징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공식이 우리의 일상의 삶 그대로, 일생의 삶에 그대로 100%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좀 동의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 보시고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그 본문에서도 욥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그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경우와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그 자주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그 사실을 좀 오늘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9절에 보게 되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고 또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곧바로 진노하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그들을 향한 그 진노를 쌓아두시고 또 그것을 이제 갚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그 욥이 여러 가지 삶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며 평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는 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악인들 중에 심판받지 않고 인생을 평안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의인들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고통을 품고 그렇게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다양한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꼭 악인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또 의인이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우리 일상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도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의인이라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지만 자기 자신의 지금의 모습은 고통받고 있고 또 행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너희들 비난하는 것 이거 옳지 않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자기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악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그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구조인데요. 욥이 말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 심판의 시간을 향해서 악인들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을 유예하는 것이,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무능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이그노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계획대로 정해진 날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주장은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그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 이거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우와 내 곳간에 넣으라 하니라 하리라. 그렇죠. 이 그 하나님께서 밭에 가라지와 그 알곡을 함께 자라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그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알곡까지도 뽑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알곡이 풍성하게 그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그때에 이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해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겠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임하게 되면 그 가라지를 용서 없이 또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묶어서 불에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악인과 의인을, 그렇죠, 나누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불에 던지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는 다른 속셈을 가지고 하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렇죠. 예, 너희들이 하는 위로는 다른 속셈을 가지고 하는 위로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하는 너희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짓된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경우를 보게 되면 친구들이 하는 이 위로, 사실은 다른 속셈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본인들의 뜻을 가지고 하는 위로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욥이 더 상처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뭐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욥에게 이런 그런 거짓된 위로를 했는지 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위로를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욥이 그 위로를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받고 또 그 비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욥이 억울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위로라는 것. 여러분들 아마 이 위로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셨죠. 근데 이 위로라는 것이 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위로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진정한 위로가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위로를 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 더욱더 서먹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 역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이 대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이 슬픔을 당한 이 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거나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그런 그 어벤던을 당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당한 그 학생들을 뭐 섣불리 또 이렇게 제대로 위로하지 못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사역을 떠나가고 또 저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를 경험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로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런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욥이 그런 위로에 대해서 지금 친구들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생각을 했더니요, 상대방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내 생각과 또 내 판단으로 그들을 위로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위로가 사실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또 내가 그들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위로했었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요, 사실은 내가 상대방보다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그런 여유로움이 그들보다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어린아이에게 위로받는 경우 그런 경우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위로받는 경우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보다 훨씬 사회적인 지위나 또 경제적인 상황들이 좋지 못한 경우에 좋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위로라는 것은요,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위로를 전한 사람이나 또 위로를 받는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또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위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잘났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기에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섣불리 위로하거나 또 우리 생각대로 위로하는 것 아마 삼가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우리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축복할 것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그 하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어떤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또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그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또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또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